오늘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앞부분 7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아마 가장 힘든 결정을 해야 되었던 순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젖을 뗍니다. 이 아이는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마 대부분 학자들은 한 3세 전후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젖을 떼는 날, 우리 한국이 꼭 돌잔치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아들, 상속자, 이 이삭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일이 생겼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보았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그 예리한 그런 어떤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받는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좀 긴데 한마디로 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스마엘이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이스마엘이 몇 살쯤 됐을까요? 분위기는 꼭 초등학생이 갓난아이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때 낳았습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낳을 때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한 15살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또 2, 3년이 지났으니까 약한 17, 18세 정도 이스마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니는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중학생도 아닙니다. 웬만한 세상 물정은 다알수 있는 오늘날 같으면 고등학생들이고, 그리고 옛날 같으면 뭐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두세 살된 젖된 이삭을 놀렸습니다. 어떻게 놀렸을까요? 성경이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야, 니깐 놈이 무슨 상속자냐? 이제 젖을 뗀 녀석이 무슨 이 집안의 상속자냐? 야, 이 집안 상속자는 나야, 나. 그러면서 아마 이 이삭을 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 큰애가 갓난아이를 놀리니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었는데, 누구는 못 참죠? 이제 이삭의 엄마 사라는 막 거의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온, 막 거의 막 이렇게 숨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10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거다. 이 아들은,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같이 가질 수 없다. 이거는 누구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누구와 언약을 맺을 거냐?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난 후손들만 바로 너의 씨다, 이렇게 불려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잘 잊어버리는데, 무엇에 관계되는 건안 잊어버립니까? 자식에 관계되는 거는 거의 필사적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바로 이 종의 아들은 이삭과 유업을 같이 가질 수 없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여자분들이 어떻습니까? 예민한 데다가 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마냥 좋으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한번 불이 켜면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라가 이야기하죠.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 말씀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여기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거는 정말 순하게 번역을 했고, 어떤 번역은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사라가 그런 말을 하다니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고, 그러면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잘 보십시오.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12절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사라가 했던 말을 다 들으라.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다. 그렇게 불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줘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막 거의 쓰러지는 분위기였겠죠. 내쫓아라. 그런데 이제 13절 말씀,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금 쫓아내는데 그 쫓아낸 종과 종의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도 너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너는 쫓아내라. 사라의 말대로 쫓아내라. 그렇지만 그 쫓아낸 그 종과 종의 아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결국 뭐합니까?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내용을 쭉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거는요. 아브라함이 왜 근심했을까요? 왜 근심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한 것은 만약에 사라의 그 요구가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그냥 거절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근심했던 것은 사라가 제기한 문제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는 한 바로 여기 나오는 이삭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도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를 누구도 느끼고 있었느냐? 아브라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쫓아내면 되는데 이스마엘은 몇년 키웠습니까?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17년 가까운 세월을 키우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과 사랑을 쏟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쫓아내라, 쫓아라. 그러면 쫓아내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고생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것은 뭐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라의 제안도 맞지만, 그러나 이스마엘과 그 미래를 생각하면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도 책임지려고 했고, 이스마엘도 책임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취해야 될 행동,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쫓아내라는 거죠.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삭을 보호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아브라함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행동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가 내쫓게 될 그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쩌면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직면했던, 어쩌면 우리들의 생애에 몇 번 오지 않는 그런 심각한 중대한 결단의 순간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느냐?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럴 능력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큰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행동과 믿어야 될 행동을 구분시켜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 어려운 결단을,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과 이 상황과 적절하게 이렇게 좀 연결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마 좀 힌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 그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게 25살 때였습니다. 25살 때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라는 곳에서 대학생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어쩌면 제 생애에 가장 지금도 기억하는, 그때만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힘들은, 정말 제 생애에 참 이렇게 너무 힘들었던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 그 교회 대학생 중에 마음에 그 상처가 아주 깊은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이제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좀 못하도록 했는데 얘가 그때 마음에 깊이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수동 교회는 앞에 한 30분 찬양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드릴 때 이제 누구든지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약간의 간증과 함께 특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설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증하는 시간에, 헌금 드리면서 특송하고 간증하는 시간에 이 형제가 나와서 이제 저를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모여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가지고 아, 저 전도사 믿을 수가 없다 부터 시작을 해서 막 이렇게 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뭐 샥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걔를 불렀어. 그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주중에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좀 오해가 되었던 것, 마음에 쌓인 것들 이제 이야기 다 좀 들어주고, 그리고 서로 이제 좀 이야기도 하고 합의가 잘 된 것 같아. 그래 이제 또 우리 잘해보자. 그런 명이 그렇게 매듭을 지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면 또 헌금송 시간에 나와서 또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 갖고 새로운 건수를 찾아서 또 저를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을 계속하게 됐어요. 한 달을. 그러니까 아, 이 완전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찬양 그 앞에 헌금송, 그런다고 헌금송 시간을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대학부에서 무슨 예? 뭡니까 이게 권징을 하고 쫓아내고 그런 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잘해보려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노력하면 그게 또 새로운 건수가 돼가지고 또 맨 앞에서 욕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야 참 야 내가 참 목회자로서 막 여기서 그냥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더 괴로운 거는 야 이게 참 우리 선배들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이 참 대학부를 세웠는데 야 내가 이렇게 결국 허물어야 되나 막 그런 어떤 괴로움들 막 이렇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어떤 천지 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아니면 저 금식 안 합니다. 저는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밥을 안 먹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식 안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를 얻고 힘이 들어서 결국 제가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이틀 굶어놓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총신대학원 아마 한 2학년인지 2, 3학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학교를 가니까 그 뭐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해결 안 돼서 이틀은 굶어놨죠. 그때 이제 제 옆에 있던 한 선배가 제 얼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야,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배는 정말 제가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선배였기 때문에 제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어요. 형님 미치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날마다 예배시간 설교 전에만 되면 애가 나와서 욕을 하고 그리고 잘해보려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꼬이게 되고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뭐 이 교회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제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에다가 엄청난 강조를 제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 선배가 저를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인데 야 밥 먹어라 밥 먹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죠. 밥 먹어라. 그 다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 밥 먹어라 그 다음 했던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네 같은 놈이 대학부 전도사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지.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님 이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네 같은 놈이 대학부 전도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지. 뭐 그거 갖고 굶고 그러냐. 밥 먹어라. 그래서 저는 뒤에 거 받아들여서 밥은 먹었어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정말 이거 기분 안 좋잖아요. 만약 오늘 우리 여자분들이 오셨는데 얼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집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 목사님 지금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집사님 같은 사람이 그 엄마고 마누라인데 그 집이 조용한 게 이상하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다음 주 교회 오시겠습니까? 안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남자분들이 오늘 저보고 안색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니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집이 막 이렇습니다. 직장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니 집사님이 아버지고 남편이고 직장의 그 사장인데 문제 생기는 게 당연하죠. 예?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정말 기분 안 좋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성도는 이 말이 선배의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 선배님의 말이 저한테 했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삐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좋은 말은 아닌데 이 말이 맞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데 참 기분 안 좋게 밥을 먹었지만 밥을 먹는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 때문에 어떤 게 주어지기 시작했느냐. 저는 한번 보시죠. 내 같은 사람이 대학부 전도사를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 또 잘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증도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생기다니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게 뭔가 하면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보내왔던 1, 2년의 시간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 수준에 맞는 겁니다. 내 수준에 맞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것에 불과한 거죠. 아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 이 생각보다는 지나온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왔던 이 지난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년, 2년의 세월을 보냈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잠시 거두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도전하느냐? 야, 또 그의 개가 나와도 놀라지 마. 네 수준에 맞는 거야. 넌 누군가 하면 욕거든 먹어도 산 놈이야. 그냥 웃고 보내. 놀라지 마. 하나님이 제게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너 수준에 맞는 일인데 왜 놀라니 너? 그리고 그 배우에 너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지만 나 너 배우에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주를 갔는데 역시 나와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별로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냥 뭐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냥 던져놨어요. 그런데 그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교훈처럼 그냥 놀라지 마. 내 수준에 맞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도록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힘들게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믿고 기다리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2주 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큰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선택은 해야 되는데 나는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구분을 시켜줍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것,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이 말씀을 받고 나면 힘들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움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 후반부부터는 주인공이 조금 바뀝니다. 하란으로, 그 하갈로 바뀝니다. 이제 쫓겨난 사람, 이때까지는 쫓아낸 사람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쫓겨난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어쩌면 고향 떠난 지가 워낙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돌아갈 길을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떡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하갈은 관목 덤불 아래에 둡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느냐,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이거는 뭔가 하면 화살이 쏘았을 때 날아가는 거리, 그냥 몇백 메다 되겠죠. 한 500메다 만약에 정도 잡는다면 그 정도 거리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 떨어져 가서 이제 애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위 먹어서 아니면 굶주려서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그냥 마주 앉아 보면서 무엇을 하느냐, 성경에 소리 내어 우니. 이거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잘 없습니다. 소리 내어 우니. 한마디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대성통곡.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정말 내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그래도 17, 18세면 가장 체력도 좋을 텐데 오히려 하갈보다도 어쩌면 더 건강했을 수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영혼이 잡혔을 줄 알았는데 쫓겨났으니까 그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 아이 놀렸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참 이스마엘도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신적인 어떤 탈진, 그것 때문에 애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못 보겠다. 어머니 하갈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습 보니까 성도님, 혹시 우리들의 생애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버림을 받고 통곡하고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가 없고 그냥 애들을 보면 불쌍하고, 우리들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사실 고함 지르는 것은 하갈인데 하나님은 누구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도 죽어가면서 아마 외마디로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과거에 난지도에서 어떤 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트럭에 치였기 때문에 몸이 뭐 다 망가졌어요. 근데 걔가 나중에, 저는 이제 걔가 좀 크고 나서 들었지만 그 아이가 7살인가 6살 때 사고 당해가지고 그 참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다리를 들고 하나를 절단을 했는데, 걔가 그 응급실에 끌려가면서 어린애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막 급하게 가면 이 애가 만나는 애마다 붙잡고, 사람마다 붙잡고,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이야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마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도 뭔지는 모르지만 어린애가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지만 하갈만 울었을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기도했다는 거죠. 그 아이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 소리뿐만 아니라 저 어린 아이의 소리를 나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라. 너 일어나서 빨리 가서 아이 일으켜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 손으로 붙들어. 너 아이야, 네 손으로 붙들어. 정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네가 다시 일어나서 네 손으로 저 아이 붙들어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포기하지 말고 네 손으로 저 아이를 지켜줘야 돼. 그리고 붙들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약속하시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받았던 하갈에게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뭐 다른 거 아니죠.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배신과 억울함과 분노와 두려움에서 그 어쩔 줄 몰라고 있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치료해 주셨느냐?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손으로 붙들어라, 내가 이 아이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샘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네, 이것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도우심은 뭐냐? 눈을 밝혀주셨어요. 눈을. 그래서 샘물을 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샘물을 보게 됐는데, 자 보십시오. 1번인지 2번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래 샘물이 옆에 있었는데 하갈이 지금 자기 신세가 하도 서글퍼서 고함 지르다가 못 봤다, 1번.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정신 차려서 눈을 밝히셔서 보게 됐다,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없는 샘물, 없던 샘물을 하나님이 터뜨리셨다. 2번.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이거는 몰라요. 그런데 분위기는 1번입니다. 1번. 2번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1번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옆에 조금만 더 떨어진 곳에 샘물이 있었는데 지금 하갈이 자기 신세 슬퍼서 물 떨어지고 애 울고 하니까 제 정신이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죽는다고 괌을 질렀던 거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많습니다.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데 바로 옆에 해결책이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의 그 슬픈 상황에 압도되어져서 죽는다고 고함 지르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고 두 번째는 눈을 밝혀주시니까 옆에 있던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의 마음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들의 눈을 밝혀서 우리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사람의 도움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일시적인 도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리고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말라서 죽는다고 고함 지르는 하갈과 이스마엘 그 순간에도 도와주셨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 아이와 계속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도록 도와주셨고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마침내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 쫓아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셔서 아브라함을 올바른 결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쫓겨난 자 하갈과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해결책,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께서는 그 아이와 계속 함께 하셔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쩌면 하갈과 같은 그런 고통에 빠진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요즘 한 번씩 충격받는 게 그 점치러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제가 뭐 점치는 거나 안 믿는 사람이 점치는 거는 별로 제가 불만이 없는데 그분들이 갔다 오셔서 하는 말이 가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아직 뭐 확인을 제가 직접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니면 지금 무당들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명부를 한번 조사해볼까 싶기도 하고 성도님들 이제 답답하고 힘들 때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웃음을 바로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